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충청남도 아산에는 현충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 충정을 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순신 장군 영정을 모시고 있는 사당 현충사는 건평 63평의 한국 전통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당 현충사가 자리 잡고 있는 총 17만 2600평에 달하는 성역 전체, 그 경내 전체의 이름도 현충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래 사당 건물의 이름이었던 것이 사당을 포함해서 그 모든 성역의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허허벌판 위에 성전 건물만 덩그러니 솟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헬라어로 히에론, 우리말로 번역해서 성전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역을 조성하고 그 한가운데에 헬라어로 나오스, 우리말로 성전 건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히에론과 나오스를 구별해서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 구역을 가리키는 히에론으로 성전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전 건물을 일컫는 나오스로 성전 구역 전체를 일컫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사처럼 성전이라는 이름이 성전 건물과 성전 전체 구역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은 그 규모가 훨씬 더 방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려 18만 3,300명이 7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완공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구역은 가로 길이가 300m, 세로 길이가 500m에 달했습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총 4만 5천평으로 현충사 전체 성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세워진 성전 건물은 가로가 120m에 세로가 180m에 달했습니다. 그 건물의 밑바닥을 평수로 계산하면 6,500평으로 현충사에 있는 사당 현충사 건물의 100배보다 더 큰 건물이었습니다. 특히 그 건물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지성소가 딸려있는 성소 건물만도 15층 건물 높이에 달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 성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기 생애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신전을 본 적이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그 정도로 웅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규모와 분위기상 신적 거룩함에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 400여 년이 흘렀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성전과 관련해서 예레미야 7장 4절을 통하여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전을 가리켜 변함없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므로 그 말을 믿지 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은 예레미야가 그 충격적인 선언을 한 이후 6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와 나누셨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 빈민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그 웅대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제자가 입을 열어서 감탄을 연발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만약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집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감탄에 전혀 동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지극히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뻐하시거나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스데반은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본문 48절에서 5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러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지은 저 웅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천명했습니다.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유태교 최고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2여 년이 흘렀을 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가히 혁명적인 선언을 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와 우리 이 혁명적인 선언을 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버티고 있는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12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없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추후 66년부터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68년에 네로 황제에 뒤이어서 로마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 아들 티투스를 이스라엘로 보내어서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케 했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로마 제국의 최정예 군인 2만 4천 명을 인솔하고 유대인 징벌에 나섰습니다. 그는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유대인 반란을 평정하는 가운데 추후 70년 8월 29일에 예루살렘 성전 구역에 진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 소위 통곡의 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돌벽은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 구역을 받치고 있던 아래쪽 서쪽 축대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초토화시키면서 유독 그 서쪽 축대 일부만을 남겨놓았던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의 힘 앞에서는 반드시 초토화된다는 증거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림으로써 성경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에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집은 예배당일 뿐 사도 바울이 말한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일관되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 지구상에서 철저하게 쓸어버리시고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본문 44절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 혹은 회막으로 불리는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바로 그 장막을 당신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든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장막을 당신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심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언제나 인간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확인케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장막을 버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붙박이 성전을 건축하기 간구했던 인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단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웅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땅에서 쓸어버리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우상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길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상시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옛날로 되돌아가시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동식 장막을 복원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막을 메고 다니면서 폈다 걷었다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신 대신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동 가능한 장막으로 우리 자신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우리가 이동 가능한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될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두는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동 가능한 증거의 장막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옛날 증거의 장막이든 붙박이 성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네 가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째가 증거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이라고 해서 그 판을 넣은 궤를 사람들은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판이라고 해서 그 궤를 언약궤라고도 불렀고 그 돌판에 쓰여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그 궤를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거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였습니다. 우리가 이동 가능한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움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금촛대였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든 붙박이 성전이든 밤낮으로 불이 켜져 있는 금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그 금촛대의 의미는 성령님의 빛,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성령님의 빛, 성령님의 조명 속에 거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를 친히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령님의 조명 안에 있을 때에만 성령님께서는 필요한 말씀을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거의 장막이든 성전이든 언제나 그 속에서 향을 피워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신앙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분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오늘날 분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영적 끈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의 빛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설병이었습니다. 진설병이란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위해서 정거의 장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진설대 위에 올려놓은 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떡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떡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그 떡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을 갖추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작고 약한 자를 위한 마음속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공간이 크면 클수록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더 큰 진설병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작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토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선기관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딘가에 있을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작은 자를 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동 가능한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말씀의 증거계와 성령님의 조명이신 금촛대, 기도의 분향단과 사람을 위한 진설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네 가지를 구비한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네 가지를 갖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친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증거의 장막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모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막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장막이 광야용만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바로 이 증거의 장막을 물려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장막을 메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80년이 지나 다윗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과 관련해서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세 사람, 모세, 여호수아,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사람은 단지 증거의 장막을 지키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 사람 자신들이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심정 속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 자신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기에 그들은 어디로 가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성전인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을 이동 가능한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으로 부단히 일구어 가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80세 빈털터리 노인일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40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낸 뒤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110세였음을 여호수아 24장 29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년 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을 당시 여호수아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20, 30대 청년이나 40대의 중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7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반드시 아버지의 직을 이어받는다는 유태인의 관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수종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라트는 본래 하인, 몸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요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젊고 패기 있고 유능한 모든 젊은이들을 제쳐놓고 모세의 몸종 출신인 70노인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게끔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왕위를 계승케 하시고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 인간 가운데에 가장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세우시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 자신들을 움직이는 성전, 이동 가능한 증거의 장막으로 일구어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동 가능한 증거의 장막으로 일구어 가게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당 속에 가두어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예배당 밖 세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결국이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린다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한 채 귀한 생명을 날마다 의미 없이 갉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쫓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먼저 받고서도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구지 않는다는 데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 이상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이동 가능한 증거의 장막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구십시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날마다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십시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증거궤와 금촛대와 분향단이 구비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타인을 위한 이 민족을 위한 진설병을 준비하십시다.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던지는 길이요 우리 자신을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처럼 영원히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존귀케 하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증거의 장막으로 일구어 주시기 위해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이곳 양화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1년 9개월 전에 이곳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이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먹보다도 더 금은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어 오늘의 내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나의 심령 속에 말씀의 증거궤와 성령님의 조명인 금촛대, 기도의 분향단과 사람을 위한 진설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동산을 찾아왔던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위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거의 장막으로 일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귀하게 가꾸는 길이 있을 수 없음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